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나 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것이 너무나 큰 파장을 펼쳐서 그것이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얼핏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됐을까라고는 생각할 정도로 큰 사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즉 정통 유대인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식사를 잠깐 멈추고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될 것까지 곰곰이 제가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한쪽만 말만 듣고서 홀딱 빠지면 안 돼요. 양쪽 사람의 다 말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군 저렇군 하면 그쪽 사람을만 들면 안 돼. 베드로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 입장을. 베드로 입장에 생각하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의식법 중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또 안식일을 할 때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시체를 만진다거나 뭐 사체를 만진다거나 혹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부정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뭐 하고 있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이때 당시의 일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 쉽지 않았을 것이죠. 많은 눈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웬만큼 뭐 이해가 될 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입장을 보면 단호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일은 책망을 받아야 하고 꾸지람을 받아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돌이켜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베드로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면 의문이 가는 표정으로 보셔야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재미있어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아, 의문이 가시군요. 1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힌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의식적인 행동이 튀어나온 것이죠. 의식적인 행동이 튀어나온 것이 먼저입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먼저입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마음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동족 유대인들에게 피곤함을 당할 것이 좀 두려워했을 거예요.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베드로를 귀찮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하나 더 해봅시다.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훌쩍 떠나는 거 보면 이방인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너도 똑같구나. 뭐 복음하고 뭐 예수 어쩌고 하더니 니네 동족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하더니 너도 똑같구나. 이질감이 들지 않겠어? 이방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행한 행동은 동족 유대인과는 거리를 좁혔지만은 이방인과는 한참 거리를 띄우는 행동입니다.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나는 너희들은 좀 다른 사람으로 그런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도 쉽게 져버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외식을 행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학력이 높을 수 있어요. 혹은 또 신분이 높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또 이루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함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나쁜 행동, 익숙한 습관들로 인해서 사도바울이 표현할 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견고한 진으로 요새처럼 꽉 쌓여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역량에 의하여 혹은 내가 살아오는 삶에 의하여 이렇게 꽉 뭉쳐가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못된 습관과 악한 생각들이 꽉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폴 트리니라는 이 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옆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 시야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견고한 진을 깨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어떤 것들을 깨지 못하는데 이것이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이 견고한 진과 같은 민족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십시다. 13절로 보시게 되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다고요?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물들어져서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하였다.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사소한 말 한마디, 무의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일 때 참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 하나를 참 기도하면서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행, 영광을 가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책망에서 완전히 돌리기까지 힘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 중심에, 바울의 중심에 있는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평가하는 중심에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고 본 것 같다.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아는 것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사람들은 정확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악함을 보고 바울이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여기에 14절을 제가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요? 복음을 따라 베드로가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그 바르다, 정중하게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als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lso. 이 뜻이 교정하다, 정렬하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인데 혹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단어를 아십니까? 오르소돈티스트. 발음도 어렵네요. 이거는 치과를 가면 보실 수 있다는데 치과 선생님들 중에도 아주 뭐랄까 조금 구조적으로 이 정결한 부분을 하는 교정하는 치과 의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빨을 치아를 교정하는 선생님을 저 오르소덴티스트라, 돈티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치아를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만 잇몸이 튼튼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게 꽉꽉 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뭐 한 거예요? 마치 덧니처럼 삐뚤어, 올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이 삐뚤어진 치아 때문에 옆 치아가 영향을 받고 또 그 치아도 삐뚤어지고 삐뚤어질까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릴까봐 사도 바울이 긴장을 하고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팀 켈러의 책을 읽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보았더니 참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읽을 때 그 복음으로 날마다 나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행동가지를 똑바로 정렬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금 원위치,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실험을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정렬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시험을 하나 해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전을 하나 준비하신다거나 스티커를 하나 준비하세요. 조그만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실에 방바닥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시더니 동전을 딱 놓으세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발을. 그럼 여기 동전이 있겠죠? 그럼 이제 눈을 감고 50보를 걷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50을 세서 눈을 딱 뜨면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저는 45도 각도로 저쪽에 가 있고 와이프는 45도 각도로 이쪽으로 가 있고 우리 애들은 앞쪽으로 한참 벗어났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그 척추나 뭐 이런 관절의 건강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힌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실험을 한번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눈을 감고 마치 영적으로 뭐 말씀도 잘 안 보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 둘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눈 뜨보면 자기는 삐뚤었는데 다른 사람 삐뚤었다고 그래.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여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재정렬할 때 그 사람을 성숙하다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똑바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니까 잘 들어 하면서 베드로를 뭐하여? 재정렬케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정렬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셔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삐뚤어지는 사람을 알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거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정렬시키는 걸까요? 도대체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네가 이렇게 잘난 게 뭐냐 이거예요. 주 안에서 다 하나인데 네 동족들이 온다고 해서 자리를 피우고 저 사람들을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죄악 아니냐? 올바로 정렬해야 될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오면 다 하나예요. 한번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잠깐 쉬어가야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입니까? 정렬을 하셔야 돼요. 뭐 거기에는 뭐 학력도 필요 없고요. 내가 뭐 이룬 뭐 성공도 필요 없고요. 하여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다 하나로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정렬의 방식은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마지막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 당도할 아무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너의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외식적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너가 출발이 달랐다. 출발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이 왜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나? 얘 열받을만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이 뭔가 비스무리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살표 이거 아시죠? 처음은 비스무리한데 약간 틀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 벌어진 이단이 된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 정도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아니에요. 네가 어떤 노력이나 인정으로도 너가 스스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애써 포기해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제 친척 중에 개인이 오래전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빚도 많이 지고 해가지고 더 이상 살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내고 하니까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와 원리라고 좀 비슷해요. 성경의 의라라고 하는 거는 영어단의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장부에 다 써 있어요. 빚진 자처럼. 이 빚진 장부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빚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을 다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칭해주시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이 칭의라. 아멘을 안 하셨으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크게 선포하고 믿음이 있는 분은 아멘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아멘.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복음의 정렬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변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오늘 여기에 법적 증거가 모든 효력이 말살하고 새롭게 주께서 덧입힌 새로운 증거로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것을 칭의라.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단순히 믿고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정렬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효력과 영향력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탄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영향력도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하고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 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의 힘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어떠셔요? 두려워하셔야죠. 때론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들이 강하게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고 엄하게 하면 듣습니까? 막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고 애들이 말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강압적으로 그의 권세로 심판하실 때 쩌렁쩌렁 우리에게 위험을 나타내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채울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름 되니까요. 너무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요즘의 여러분 행동들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밤에 자기 전에 옆 사람이 누워있는데 더워서 부채질을 하시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옆 사람은 한 세네 번 휙 하고 자기는 삼사십 번 막 조그만 선풍기 갔더라도 자기 먼저 휙 하고 덥지 하고 또 옆 사람에게 휙. 이 모든 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더운 거 하나 참지 못하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표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 이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도전을 드리고 기도할까 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았어요. 국민일보 3면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제면인데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하고요. 1930년대로 거꾸로 가는 지구촌, 국수주의, 국단주의 휘청거리는 지구. 이게 타이틀. 또 다른 면을 펼쳐보니까 계속되는 경제 불황, 최저임금 논쟁, 묻지마 폭행, 계속 불나는 차. 이게 신문 전체를 보면 짜증나, 짜증나.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매스미디어들은 예를 들어 국가재앙이나 이런 것이 하면 참 무한대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것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신의 방향이 좀 달라요. 외신의 방향은 물론 그런 극단적인 일도 얘기하고 슬픈 일도 얘기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로켓을 쏘아올린다든지 자동차가 하면 어떻게 에너지를 전략한다든지 친환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라 이 나무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유독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만 아주 들쏘시개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에 2001년도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장면이 완전 무너진 미국의 9.11 테러로 무너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해서 전망대가 생겨졌네. 맨하탄을 가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전망을 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오는 관광지로 변했어요. 벌써 20년 전이죠. 2001년도니까. 자,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유독 슬픔이 많은 민족 같아요. 한이 많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슬픔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뭐 기사만 보면 참 뒤집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삶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염없이 슬픔을 해야 돼요.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방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가 한참 전 유럽을 다스릴 때에 로드니 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요. 한참 이 로마의 흑사병이 두 번이나 크게 강타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사제들에게 어떻게 이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노답이었어요. 정치가들에게도 노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노답이었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프의 글을 보게 되면은 로마가 다시 살아나고 사회가 생명력이 있었을 때 그 중심에 기독교는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흑사병에 있는 곳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 간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당시의 로마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가정에서 철저히 헌신하여, 왜 아멘 안 하세요? 인구 증가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로마는 남녀 차별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딸을 낳게 되면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에 의하여 성비가 유지가 되고 여성의 의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판은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살만하는 줄 믿습니까?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면은 물론 다른 많은 교육부서도 수고하시고 하시지만은 교사들이 여름 한철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반석의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그 정도 희생과 헌신으로 멈추시면 안 되죠. 저는 질문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여기 지금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교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과 비교가 어떤 삶이 더 어려울까요? 얘기해 봅시다. 로마의 철저한 박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저는 이때 당시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정립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고 간호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복음으로 재정렬하고 가정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남녀 차별이 있었던 이 시대에 복음으로 올바른 소리를 내고 실천했던 이 사람들의 삶을 고귀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귀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신을 버려 여러분을 구해내심을 믿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 리더십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더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복음의 진리로 다시금 재정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